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구약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2015년 1년의 한 해를 관통하여 마음에 지켜야 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 연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라 1년을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마태복음이 아닌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그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토요 아침 예배 때 그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서 아침 예배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다 이 말씀을 또 귀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 말씀을 그 한번 대하신 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할 텐데 아침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한번 들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그 정돈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사무엘 상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 상 배경을 요것만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읽은 요 본문 내용의 바로 뒷배경만 설명하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저 멀리 배경부터 제가 조금 설명해 가겠습니다. 쭉 설명할 거라 빨리빨리 막 할 건데 딱 각오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즉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 후에, 그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딱 지금 30초 만에 창세기 싹 다 훑었어요. 좋지요?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사실 그 당시 그 애굽에는 이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큰 공을 세워서 애굽의 재정을 총괄하는 아주 높은 공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요셉 덕분에 야곱의 12명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서자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남은 약속은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게 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일곱 부족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사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왕이 없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딱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명령보다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다 같이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합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상징,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때 아마 설교 들으신 분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광야 생활서부터 성막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내내 그 성막은 행군의 중심에 있었고 또 그 행군이 지나가다 머무는 수경지는 반드시 성막이 가장 수경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성막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지도자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였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라 하면 그 성막을 모시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어디다 모셨나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없었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이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실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미리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네. 나중에 끝나고 보세요. 딱 실로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어디나 하면 여기서 직선을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아래가 베들레헴, 그 밑에가 헤브론.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 실로가 중심이었습니다. 저기다가 성막을 옮겨놨습니다. 성막을 옮겨놓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하는 내내 지위를 저 실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틈틈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 그 사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늘 세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마다 그들을 바로 잡았던 그 기록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의 그 끝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냐고 물으는 건 당연히 모를 줄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사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책임졌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모습으로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인 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레위지파,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사기의 끝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타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뿌리를 쫙 이해하시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사사기 끝의 내용이라고요. 그 사무엘상인데 왜 사사기를 말씀하시나? 혹시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이후 하나님께 자기들도 왕을 갖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즉 사사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정시대를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게 왕정시대의 기록이거든요. 여기서 반짝 퀴즈. 빠르게 여러분 제가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이 중간기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어딜까요? 아, 똑똑. 딱 감잡네.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사사기의 끝부분의 내용과 지금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지, 사무엘상, 그 사사기의 끝 내용이 사무엘 2장의 배경이 되는지 아시겠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그 중간기의 기록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하는 이름은 사무엘하지만 내용이 전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의 왕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 하도 어떻게 보면 왕의 기록이죠. 사무엘 상만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중간기의 그 기록이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중간기의 기록에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타락한 그 삶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왕정시대의 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왕인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기록을 사무엘상에 담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에. 이제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이 뭔 내용인지 기억은 못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잠시 후에 설명을 하면 아, 목사님 읽었을 때 그 내용이었구나 하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몇 가지 정보가 막 나오죠. 그 당시 실로의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정보고 또 하나 정보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타락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일부 두처제. 두처제가 된 거예요. 된 건데 또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이처제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엘가나의 두 부인 중 한나, 두 번째 부인인지 첫 번째 부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나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는 분인나로부터 모진 구박을 받았어요. 구박을 받아갖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 여호와의 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막 입술이 부르부르 떨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보고 아, 저 술 먹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기도 끝나지 않고 불러갖고 너 다시는 술 먹고 와서 기도하지 마. 그렇게 경고를 받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이 사무엘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으로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3살까지 엄마 밑에서 있었고 3살 이후에 물론 3살이라고 기록은 안 되어져 있어요. 이 사무엘상에. 그러나 그 당시 관습으로 보통 3년 정도를 키우면 젖을 그 정도까지 먹였어요. 그래서 젖이 뛰자마자 그리 데려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대략 우리는 3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부모랑 살고 3살 이후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함께 살게 되어진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까지 설명이 다 됐어요. 오늘 본문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한나가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국률이 여기시고 삼남 이녀를 한나에게 더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단순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예, 실로에 있는 장막이에요. 장막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그 성막 안에 사무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아이가 자랐다기 표현, 다 자란 아이였죠.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누가?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은 성막 안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어떤 일을 하였는지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아, 좀 대답 좀 하세요. 영어로 쓴 걸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영어로 yes 그러면 되잖아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동침이 아니에요. 이건 완화한 표현이고 겁탈을 했습니다. 겁탈을.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이 그렇게 쉽게 성적으로 마음을 남자하고 합쳐서 동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신분이 무엇이죠? 제사장. 예.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겁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어떻게 제사장이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못됐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타락하면 여기까지 타락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욕할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못된 놈들이, 인간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환경에 처하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타락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들의 타락은 그 앞부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 어디서부터 타락을 했는지.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을 하죠. 좀 기니까 저랑 교독을 하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타락을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같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대략 뭔 내용인지 이렇게 뭘 제사 드리는 걸 막 이렇게 갈치하고 이런 것 같은 내용이 들지만 정확하게 이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종류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예, 예를 들면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다섯 가지, 그 5대 제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 오늘 본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화목제. 예를 들면 번제 같으면 동물을 잡아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화목제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기름만 태워버립니다. 기름만.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건 주로 어떤 때 제사를 드렸나 하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을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동물한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다 불태워서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번제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감사제나 또는 서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게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살은 삶아요. 삶아서 다 삶은 다음에 삶은 고기를 갖고 제사장이 주로 앞가슴살. 앞가슴살은 이걸 이제 요제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라고 예를 표하고 뭐 뒷다리 같으면 이제 거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서 그 예를 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사 그 희생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과 제사장과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삶습니다. 삶고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배가 고팠나 보죠. 고기 삶으니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하다 못해 맥도날드 햄버거집만 지나가도 냄새가 이렇게 기름 타는 냄새가 고소하지 않아요. 그죠? 막 고기를 삶으니 얼마나 그 당시 고기가 흔한 것도 아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고기 삶는 그릇에 갈피를 쿡 집어넣어갖고 이제 고기를 갖다 먹은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삶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곧이어 제사장이 한번 이렇게 흔들거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죠.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니까 이거 한번 잘 익었나 볼게. 그리고 한번 맛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시작했겠죠. 한번 맛을 보고. 근데 뭐 문제가 없으니까 또 배고프니까 맛보다 좀 더 많이 먹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먹을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먹을 거니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요제와 거제를 생략하고 먼저 먹는 게 뭐 크게 크다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단하게 고기를 먼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먼저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먹고 제사 드리니까 그냥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살짝 먼저 먹은 것밖에 없어요. 제사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쌈기만 쌓으면 이제 갖다 먼저 먹는 것이에요. 배고픈 거 우선 달래고 시작하자. 그리고 갖다 먹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뭐 했겠죠. 그죠? 그렇잖아. 순서만 바꾼 건데 어차피 먹는 건데 뭐 들고 먹으나 먹고 들으나 뭐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또 한 번 그렇게 잘못했을 때 뭔가 뭐 징계가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나 하면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죠? 어떤 일도 했다는 얘기예요. 더한 일도 했다는 얘기죠.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더한 일도 했어요. 그 더한 일이 15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보실 분은 보시고요. 고기를 잡아서 기름을 태우잖아요. 기름을 태우고 이제 고기를 삶는데 맨날 삶은 고기만 먹다 보니까 기름을 태울 때 그 날고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워 먹겠다고.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띄는 중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와서 고기를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어차피 기름 떼고 그 다음에 삶아서 먹을 거니까 어차피 내가 삶아서 먹으나 날거로 먹으나 그죠? 어차피 내가 먹을 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발전해가죠. 사람은 제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큰 잘못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하나씩 둘씩 시작해서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고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생고기를 갖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을까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행동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까지 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종들은 고기 먹었으니까 얼마나 또 정력이 뻗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그 다음에 수종들은 여인까지 겁탈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어? 이게 제사장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둘씩 발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 죄가 관영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한나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오래 참으시는 내용이 한두 번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름이면 들어갈 길입니다. 뭐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이렇게 돌면 여기가 애굽이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보름이면 올라옵니다. 두 주 걸으면 올라올 거리인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보름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싹 멸하시려고 그랬었는데 모세가 와서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멸하실 거면 왜 끊었습니까? 막 따지고 들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딜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훈련을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자기도 마음대로 못해. 딱 구름을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음식도 내 마음대로 농사를 못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 훈련을 40년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거든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거기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신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 빼먹고 뭐 어디 가도 전혀 뭐라고 안 그러신다니까. 해보라고요. 괜찮아요. 해봐요. 제가 허락할 때 한번 해보시라고요. 빼먹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라고요. 뭐라 그러시나. 교통사고 안 나고 딱지 안 끊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주일날 빠졌더니 딱지 띄었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법규를 안 지켜서 찌인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딱지를 띄게 하십니까? 네? 진짜 오래 참으시거든요. 아주 오래 참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래도 되는 거로 착각을 한 거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구나. 한번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많은 거, 조금 더 빨리 점점 발전을 해가는 것입니다. 모든 점점 대범해지고, 그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성막 안에서 여인들을 겁탈하는 데까지 성적인 타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기만 먹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부위를 골라 먹게요. 또 삶은 고기 먹다가 날고기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실로에 있었던 성막, 즉 하나님의 전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 사무엘이 살고 있었고 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성막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아니라는 장소적 조건을 놓고 보면 이들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를 생각한다면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왜 이 설교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은 삶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겠죠. 물론 아직도 못 믿어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자신을 와서 한두 달 예배하는 것은 쉽지만 진짜 이 계속해서 예배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삶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는 상황에서는 다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타락은 안 했어. 물론 안 했지요. 예, 안 했지요. 근데 이들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경의 기록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제사 드리러 오면 여기 가! 못 드려! 이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아이 하나님 계시면 뭐 계십니까? 내 주먹이나 믿으십시오.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단지 순서만 바꿔서 먼저 먹었을 뿐이에요. 먹고 흔들고, 그죠? 좋은 부위 먼저 먹고 남은 거 태워서 드리고 다 했어요. 뭐가 멸시를 했어요? 뭐가? 성경은 그것을 멸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뭐 하는 거 난 하나님 멸시 안 해.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멸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이 백성들의 타락은, 이 사람들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어디를 보나 하면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과 두 아들을 막 야단치시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섭섭히 여기는가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게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예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한 내용,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한 이 말씀은 이후에 왕정시대 내내 이어집니다. 사실로 드러난다고요.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남북이 갈라져서 유다에도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다. 근데 그 왕이 한 20명씩 왔다 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실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위대한 건 뭐냐면 역사 위에 기록을 했다니까요. 역사가 없이 이 말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 위에 기록해놓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 위에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하냐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삶에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돼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존심하고 하나님하고 붙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내려놔요? 하나님부터 내려놓죠. 자기 내 자존심이 우선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내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우리 아까 뭐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도 소신을 지켜야지. 누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신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소신도, 내 관심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험 정도로 여긴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혹시나 계시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뭐가 힘들면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요. 그래도 되는 줄 아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에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존귀 여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삶 그러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한꺼번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슬슬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으면 안 아파?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아프면 못 나오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주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위를 거룩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고 멀리 있다가도 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죠. 이 신앙 공동체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넓혀 나가시거든요. 당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 다 불려진 자들이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저 남는 시간 나오고 할 수 있으면 가고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참 여행 다녀오라고 다 이랬지만 할 수 있다면 교회 재직들은 이제 다음 주에 세워질 텐데 재직들은 주일날 본교회를 지키려는 또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안 지키면 예배 아니냐? 아니요. 상관없어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그날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려는 이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할 수 없으면 못 드리고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 이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라고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체할 때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고 상황상 그러나 노력은 하셔야죠. 노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성막이라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랑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더라. 사실은 요 말씀만 갖고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이렇게 맞비교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기록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다행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무엘의 행동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다가도 엘리가 부르잖아요.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쫓아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늘 그런 자세로 살았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잠취하면 얼마나 깊게 잠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늘 긴장하고 엘리가 부르면 밤 2시근 3시근 자다 말고 쫓아갑니다. 세 번이나 쫓아가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작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엘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주려 살았던 것이 여기에는 짧게 등장을 하지만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그렇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늘 그 마음에 초점을 갖고 사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 항상 뭐 시간과 이렇게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죄부터 내려놓잖아요. 뭔 소리야? 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은 내일 다 한 다음에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면 돼. 솔직히 다 우리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안타까웠어요. 아, 하나님은 참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 나도 오래 참아야지. 오래 기다려줘야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래 기다리셨고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내가 뭔데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근데 그런 마음을 제 굳건히 갖고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인지라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아 이제 이 정도 나랑 같이 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같이 교회를 좀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자기의 삶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이런 마음들이 탁탁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래도 오래 참아야죠. 뭐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으니까 어쨌든 예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다 같은 삶은 아니라거든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다른 삶의 정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마음에 갖고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압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때로는 사실은 내 우선 내 그 시간과 이 환경이 우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괜찮은 갭이요. 그거 계속 가면 안 된다고요. 계속 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홈리와 피누하스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도 한 세 주 그랬다가도 한 주는 돌이켜서 나오고 또 그랬다가 또 돌이켜서 나오고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게 갖고 1년 한 해를 내내 관통하는 그 마음으로 관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